어제 제가 폴 콜리어의 자본주의의 미래를 소개하면서 이 자본주의의 미래라고 하는 책이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한국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해결책들을 진단이 적절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는 게 가장 좋고 그것이 그 어떤 책들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꽤나 촘촘하게 우리가 양극단의 어떤 극좌적인 해결 또는 극우파적인 해결 이런 것들을 피하면서도 이 저자가 말하기를 실용주의적 해결책 양극단을 회피하고 양극단을 피하고 실용주의적 해결책들을 궁리해 볼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또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방안들을 뭐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주장하는 정치가들 또는 정치가 집단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고 내일이 이 선거 본선거 날이죠. 본투표 날이죠. 내일은 투표 날이니까 쉬고요. 임시 공휴일인가요? 네. 쉬기로 하고 북리스트는 쉬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사전투표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 제10장이 극단을 파괴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장을 다 읽어보면은 10장이 분량이 얼마 안 돼요. 337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니까 30페이지가 안 되죠. 같이 출판사는 주기를 두꺼운 걸 써요. 두꺼운 걸 쓰면서 이게 또 재본을 워낙 그 풀재본을 해놔가지고 넘기기가 어려워. 좀 사장도 바뀌고 했으니까 좀 그러면 좋겠는데. 예. 이거를 제가 뭐 설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본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분단된 사회를 창출한다. 맞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극복하자라고 주장하는 그 가장 강력한 반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바로 마르크스주의죠. 그런데 마르크스주의 역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마르크스주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급정체성에 근거해서 투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를 소멸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마르크스주의죠. 저는 글쎄, 내가 마르크스주의자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남들이 좌파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저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어도 내가 마르크스주의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조금 좋은 의미에서 국가주의자 라고 생각을 늘 해왔거든요. 다시 말해서 마르크스주의는 일단 극단적으로 분열된 계급 정체성을 옹호하고 이 폴 콜리어 얘기를 빌려서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국가가 소멸될 것을, 그리고 국가가 소멸되어서 그 경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지배하는 그런 공동체를 생각하죠. 조정 기능이라고 하는 것,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을, 국가의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을 그 완전히 무시하죠. 그런데 그게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한 그런 사회나 국가의 현실적인 모습은 일단 사회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가 붕괴합니다. 마르크스주의 국가들은 지금 현재 중국은 사회 중국식 사회 중국 사회주의 얘기하지만 사회주의인지는 모르겠고 국가자본주의인데 그러면서도 온전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지도 않고 민주정을 하고 있지도 않죠. 그러면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활력을 잃기 마련이죠. 그 뭐 언론의 자유도 없고. 그래서 현실 마르크스주의 국가는 결국 무자비한 권력을 휘두르는 국가, 이런 나라가 되고 말죠. 저는 제가 애초에 정치 사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영국식 자유주의였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또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이제 토마스 홉스 그런 그 연구를 해서 연구도 아니죠. 토마스 홉스 좀 열심히 읽어가지고 그 나는 이렇게 읽었다 하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논문을 썼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각인이 강력하게 각인이 된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그 각각이 다툼을 벌이고 그런 쟁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국가라고 하는 그래도 불편부당한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 일종의 보편적 기구죠. 그런 기구가 없다. 그러면 인간의 삶은 비참해진다. 그게 이제 토마스 홉스가 말하는 자연 상태잖아요. 공권력이 사라진 곳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 사회는 국가가 있다. 있죠. 있는데 그 국가의 공무원, 즉 정무직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최상위에 있는 그런 자들이 보편 계급 위치에서 행위하지 않고 사적인 탐욕을 충족시키고 또는 그런 사적인 불법적 탈법적 탐욕을 막는 방패로서 권력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국가기구의 말하자면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이번 선거국면을 이렇게 봐도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 그런 것에 대한 비전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냥 극단적으로 분열된 계급 정체성을 옹호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처럼 극단적으로 분열된 지역주의 이런 것들만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쨌든 저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 소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저의 뭐 그냥 그런 신념입니다. 어쨌든 자본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분단된 사회를 창출했다. 이제 분단된 사회, 분열된 사회죠. 자본주의 사회는. 다시 말해서 지금은 대도시와 소도시, 지방도시들이 몰락하고 있고 대도시는 대도시로 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이게 전 지구적으로 이게 일이 벌어집니다. 이를테면 이 폴 콜리어가 영국의 셰필드 출신인데 이 셰필드가 전통적으로 철강 산업이 발전한 곳이에요. 풀몬티라고 하는 그 영화 있죠. 그 영화의 배경이 바로 셰필드입니다. 그리고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 철강 노동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셰필드가 그 철강 노동자들인데 그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저 그 영화 본 지가 지나치게 오래 풀몬티 그 지나치게 오래돼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철강 산업이 그 영국의 셰필드의 철강 산업이 쇠락하는 시기에 그 철강 영국 셰필드의 몰락을 결정적으로 영국 셰필드를 몰락시킨 나라가 어디냐?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그 철강 산업이 발전했어요. 다 아시잖아요. 포항제철 그리고 광양제철. 그러니까 포항부터 광양에 이르는 한국의 동남 해안 중공업 벨트 그 지역. 이제 1980년대에 이르니까 한국에서 생산하는 철강이 80년대 이후로 이익률이 높고 그 다음에 지금은 한국의 철강 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월등하죠. 가장 월등하죠. 그리고 가볍고도 강한 강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그 세계화, 경제적인 세계화가 영국의 세계화가 영국의 한 도시, 철강 도시 셰필드를 몰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이 책, 자본주의의 미래 이 책은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혀 이질감 없이 읽힐 수 있는 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본주의적 글로벌 캐피탈리즘이라는 게 그런 걸 만들어냈습니다. 분열된 사회 전 지구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 모든 사람이 그래도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일단 부를 창출을 해내야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 시스템이 또 자본주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사회, 시민 시장 사회를 잘 운영을 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 즉 국가를 갖추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럼 국가는 이제 어떤 정책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되냐? 일단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삼아야 된다. 이게 콜리오의 얘기고 그 다음에 그런 정책을 만들 때는 증거와 분석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아, 이거 정말 어렵죠. 증거와 분석을 통해서 효력을 발휘할 정책을 만든다. 사람들은 증거와 분석에 전혀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긴 하죠. 콜리오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했던 마지막 시기가 1945년부터 1970년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1970년 이후부터 자본주의가 점차로 쇠락해 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뭐죠? 글로벌 황금 시대는 끝났다라는 책도 있었고 말이죠. 그게 이게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그런 자본주의 황금 시대는 끝났다고 하는 것, 70년대 이후로. 누구나 지금 공감하고 있는 거죠. 70년대 이후로 5, 60년이 지났는데 세월이 오래 지나간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의 큰 사이클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945년부터 1970년 이 시기에 그 번영하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채택한 정책의 기조가 뭐냐면 사회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이 사회민주주의를 받아들여서 정책을 짜면 잘 될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윤리적 토대가 부식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3인당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이게 콜리오의 얘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콜리오가 얘기하는 그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그 대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궁리를 하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보에 밝은 유권자들이 최고의 공공재다. 그런데 아주 많은 사람들은 노력을 하고 공을 들이지 않고 그냥 자신이 살고 있는 것이 팍팍하다라는 것에만 직접적으로 그 공감을 하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서 콜리오의 얘기는 노력할 필요가 없도록 우회로를 열어준 정치운동들이 있다는 것인데, 그게 하나가 뭐냐, 대중영합주의고 다른 하나가 토착주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자국민 우선주의, 그런 이데올로기가 있고요. 하나는 급진적인 좌파 이데올로기. 이 급진적 좌파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신선한 것 같지만 이건 역시 실용적이지 않고 증거와 분석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효력이 없는 정책들만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정치가들이 이름이 등장해요. 급진적인 좌파 이데올로기에서는 버니 샌더스와 제러미 코빈, 장 리크 멜랑숑이 등장했고, 토착주의 또는 자국민 우선주의 이데올로기에서는 마린 르펜과 노르베르트 호퍼가, 그리고 이제 분리주의 이데올로기, 이건 이제 나이젤 페라지라든가 이런,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연예인의 세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나타났다. 이게 대중영합주의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들이 나타나가지고는 뭐냐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권리가 박탈당했다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대중영합주의자들의 몫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이런 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서유럽식의 또는 북유럽식의 사회민주주의는 이미 그 수명을 다했고, 이제 21세기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정책들을 펼쳐나가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19세기의 기원을 둔 사회주의, 이런 것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리주의라든가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롤스주의라고 하는데, 개인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 쪽이죠. 법률주의. 그래서 공리주의적 테크노크라트라든가 롤스주의적인 법률가, 이들도 이제는 21세기 사회에서는 적당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 롤스는 사회 사상이나 정치 사상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거론할 만한 사람이고, 저 역시 이 존 롤스를 안 읽어본 바는 아니거든요. 로버트 노직이나 존 롤스나. 근데 아마 예전에 우리 정치 사상사 그 우리 저 토론도 하고 그럴 때도 존 롤스는 제가 다루질 않았을 거예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라서 역사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연조가 오래되지도 않았고, 그냥 이미 그 시효성이 다 해버린, 그러니까 정치사상으로서 뭐 배울 만한 것이 없는 그런 거죠.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용주의적인 그런 효율성 있는 증거와 분석에, 증거 분석에 기반을 한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라든가 또는 급진적인 좌파 이데올로기라든가 토착주의 또는 자국민 우선주의라든가 그리고 대중영합주의 이런 쪽에서는 더 이상 유효한 정책들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유권자들이 정보의 밝은 사회가 돼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 시스템을 조금씩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정보의 밝은 사회.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권자들이 정보의 밝은 사회 만드는 것. 그렇게 할 때에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호혜적 의무의 관계망을 다시 구축하고, 그 다음에 원 네이션, 하나의 국민이라고 하는 그 공동의 정체성을 마련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마지막 페이지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브렉시트와 도널드 트럼프의 부상을 지켜보았다면 이에 직결되는 정치적 위협은 배타적인 국가주의임이 분명할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소속감의 공유와 그로써 뒷받침될 수 있는 건전한 애국주의를 애써 회피했다. 그로 말미암아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우리 사회를 묶어낼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을 포기했다. 부지불식간에 그들은 그 동력을 무모하게도 극단적인 협작군들, 이제 토착주의자들이죠. 아주 배타적인 인종차별주의자들, 그쪽에 넘겨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건전한 애국주의하고 차별주의는 아주 다르잖아요. 그렇죠? 협작군들은 아주 기쁘게 자신들의 뒤틀린 목적에 그 동력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수요일, 지난번 사전투표 안 하신 분들 꼭 투표하시고, 우리가 그냥 뭐 지금 투표 한번 한다고 해서 그게 당장의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물줄기를 바꾸는 데는, 그냥 돌멩이 하나를 방향을 바꿔놓는 데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일인데 20년도 더 된 일인데도 IMF 구제금융 사태가 났을 때 그때 대통령 후보들이 여럿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그때 IMF 구제금융 사태가 났을 때 학교에서 시간 강사를 하다 그만두고, 선생님은 퇴직을 하시고 이제 저도 퇴직을 했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어이없게도 제 선친께서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뭐 가족의 머리를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한국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이제 외국으로 이민을 갈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그 다른 김대중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아마 IMF 구제금융 사태를 극복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한국 사회는 심각하게 망가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르긴 해도 한국에 살고 있지 않았을 게 틀림없어 보여요. 저는. 그리고 지금 이런 북리스트를 하는 일도 없었겠죠. 뭐 그냥 지금쯤은 외국에서 살다가 뭐 그냥 미국 같은 데서 살다가 불시에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뭐 그냥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처럼 살고 있지 않는 건 한국에 살고 있지 않았을 것 같은 아주 강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때 한국 국민들의 선택이 저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 그런 것들을 요즘 생각해 보곤 하거든요. 여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사적인 경험에 근거한 판단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20년 후에 제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아주 극도로 희박한데, 그때 이 한국에 살고 있는 뭐 우리의 후속 세대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누리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책임감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맙습니다.